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대 6개월간의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밤샘 토론 끝에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벌여 찬성 55대 반대 2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오늘부터 정지되고 대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원에서는 앞으로 특위 가동을 통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특위에서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는 미국인 수가 줄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2년 전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하던 미국인 수는 매달 6명에서 10명씩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현재는 매달 1명꼴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ISIL에 합류하는 미국인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을 영입하기 위한 ISIL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러면서 개인의 급진화와 폭력에 관한 잠재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0%가량이 ISIL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루마니아 남부에 구축한 8억 달러 규모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비통제차관부는 그러나 어제 루마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즈 차관부는 그러면서 이는 이란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 배치를 계속하면서 사거리와 정확도 등 위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사가 연비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미쓰비시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대표는 오늘 미쓰비시 주식의 34%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곤 대표는 미쓰비시 상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닛산 측은 이를 위해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닛산에 이미 소형차 모델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닛산은 이번에 미쓰비시 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 이상이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인류 건강을 심각히 훼손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이나 중간소득 국가들의 대기오염도는 더욱 열악해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들의 98%가 WHO의 대기 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국가 도시들의 56%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과 심장병, 폐암, 만성이나 급성 호흡기 질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이 교황에게 욕설을 가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지난해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마닐라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교황을 향해 당신은 매춘부의 아들이다라는 욕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필리핀을 방문하지 말라는 막말을 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당정군의 핵심 간부의 책임을 부여하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미국 의회 간담회에서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 believe that we need to give the same attention to the two Americans.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 13도에서 25도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미한 동맹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결과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보도문을 1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미한 동맹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억제전략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지침인 4D 작전 개념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개념으로 이 작전 개념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KIDD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와 에이브라함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한국 측에서는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외교부 북미국장 등 주요 국방외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KIDD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단행한 당 지도부 인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역할에 따른 책임을 묻는 통치를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개인적인 권위나 역량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보인 당 지도부 인사는 전문 분야별로 핵심 정예들을 배치함으로써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최룡해와 박봉주, 황병서가 각각 당과 정, 군을 대표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나란히 진입한 겁니다. 최룡해는 특히 비서국 대신에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의 부위원장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됨으로써 당내 2인자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관료인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당초 고령을 이유로 일선 후퇴까지 점쳐졌지만 오히려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한층 힘이 실렸다는 관측입니다. 정치군인 출신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제1위원장의 군 장악에 앞장서온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에게 당과 내각, 군부 등 3대 권력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은 한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직도 모든 국정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핵심 엘리트들한테 그 해당 분야를 총괄 책임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잘 못하면 거기 책임을 묻겠다. 어떤 책임 정치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그 당 운영, 국가 운영에, 정권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박사는 외무상에서 당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리수용이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통일전선부장 등 기존 직책을 유지하면서 정무국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김영철도 북한의 외교와 대남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하려는 김제1위원장의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7차 당 대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당 인사에 시스템을 중시한 김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박사는 특히 최룡해가 당내 2인자로 부상함으로써 한때 중국과 러시아에 김제1위원장의 특사로 갔던 그가 다시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당대당 관계로 당내 위상이 중국의 엘리트를 만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가 정치국 위원 자격이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상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오른 데 대해선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 그걸 이번에 당 규약까지 못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경제하고 핵과 같이 맞물려서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군사위원회에 좀 드물게 내각 총리를 이번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가 권한을 준 만큼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제1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숙청 정치가 지속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고 결국 인민 생활보다 핵에 집중하겠다는 선핵 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제1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과학기술 강국,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현재 북한 경제의 후진성과 불균형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특히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문제를 푸는 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에너지와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들의 치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분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것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 연구위원은 하지만 전력 문제를 비롯해 이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새로울 게 없는 그동안 해왔던 걸 종합적으로 나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역시 에너지와 전력난 문제는 늘 북한이 해오던 이야기라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역량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댐을 만들었지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물이 줄줄 새는 건 물론 수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터빈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탄의 대중국 수출로 내수 공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그 도입 없이는 자체적 역량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외부의 자본 도입, 기술 도입 이건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뭐 힘들 겁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은 북한이 5개년 전략이라고 못 박은 건 선핵과 연관이 있다면서 2020년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안에 인민경제발전이나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을 강조하기보단 핵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소형화를 5년 안에 완성을 하니까 이때는 절대 이 대북제재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치를 세우고 이 5년 안에는 대외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축소시키고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실현할 수 없는 계획보다도 그냥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 팀장은 아울러 이번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핵을 완성해가면서 당면 과제로 과학기술, 경제 강국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계획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번엔 북한이 목표가 아닌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김 팀장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취재했던 외신 기자들이 평양에서 겪은 황당한 체험담을 기사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신들을 통해 김정은 시대를 선전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신들은 북한 수뇌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외신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 워싱턴의 많은 기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정부의 주요 일정부터 챙겨봅니다. 전날에 미리 발송된 주요 관리들의 일정과 행사들을 보며 취재 계획을 짜고 카메라 담당자들은 미리 행사장에 가 촬영 준비를 합니다. 주중 매일 열리는 정부 부처의 정례 회견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 뒤엔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정부 책임자들에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쇄도합니다.
It's just not growing.
Have we been growing? Has the economy been growing? Yes, it is.
Those are facts. That's what he said. He said it's just not growing quick enough for us to take the training wheels.
이런 과정은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언론의 가장 기본적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통해 언론 등 모든 지구촌 주민들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당대회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블로그를 통해 당대회의 공식 일정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도쿄 특파원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당대회 첫날인 6일 관련 소식을 한국 언론들을 통해 봐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하루 일정을 스스로 짠 적이 없고 모든 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져 다음 일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게다가 당대회 현장이 아닌 병원과 공장,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지하철 소수역을 방문해 정부의 선전성동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만을 억지로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은 VOA에 이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당 대회 역시 외신들을 활용해 어린 지도자를 선전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e regime shows what it wants to show and try to use the foreign press to at the same time.
이스마일 국장은 하지만 철저한 검열 속에서도 외신 기자들은 정권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있다며 북한을 잘 아는 기자들이 북한을 더 많이 방문하는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을 취재한 기자들은 북한에서 겪은 경험들을 자세히 전하며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콜라스 와드엠 기자는 10일 북한 취재 여행은 오싹한 순간들로 가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심지어 신생아들까지 선전 무대에 올려 당 대회를 적극 선전했다는 겁니다. 와뎀 기자는 간호사가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는 세 쌍둥이의 가녀린 손을 잡아 기자들에게 흔드는 모습은 가장 오싹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거리에서 우비를 입은 딸이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전차에서 자신에게 웃으며 손을 흔든 채 사라진 아줌마들의 일상적 모습이 이 진열장 도시 평양에선 더 특별해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파이필드 특파원은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일본의 독립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가 펴내는 잡지 린진강을 봐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잡지는 아시아 프레스 소속 북한 여러 지역의 기자들이 은밀하게 북한 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타임스 신문 베이징 지국의 줄리 마키넨 기자는 안내원들의 통제가 너무 심해 기자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한 기자가 주민들이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 또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가로채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감시원들은 기자들에게 질문이 너무 많다는 등 문제를 삼았고, 감시원들에게 따졌던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로이터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 행사장 취재에서 배제돼야 했습니다. 북한인들의 삶을 그린 세상에 부럼 없어란 책의 저자로 알려진 LA타임스의 바브라 데미 기자는 이런 황당한 취재 문제를 지적하며 서방 기자들이 북한에서 봉기하다란 제목의 글을 미국의 유명 문화 주간지인 더 뉴요커에 기고했습니다. 데미 기자는 북한 당국이 외신들을 북한 매체들처럼 새 지도자에 대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 했지만 외신들은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은 북한 정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다 추방됐고, 기자들은 감시원들과 논쟁하며 북한 내 취재 관습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BC 방송의 루퍼트 윈필드 헤이스 도쿄 특파원은 추방 뒤 취재팀이 북한에서 겪은 이런 통제와 신경 과민은 수면 아래에 있는 북한 정권의 취약함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데미 기자는 북한의 이런 행태를 체면 유지에 사로잡힌 국가에 비유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언론의 독립적 기능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외신들의 비판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에 불과해 주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내려먹히고 싶은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만이 자기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진성 씨 역시 VOA에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3대 세습과 압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동화라는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런데 그는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오직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충성심 강요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그런 부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1일 성명에서 이런 행태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민의 기본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경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북한이 세계 언론 검열과 자유 지시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엔 사고와 양심, 종교, 의견, 표현, 정보, 집회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 되는 등 권력을 장악했지만 핵 문제와 경제 제재 등으로 정치적 전망은 어둡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그 노동당 대회에서 그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네. 제1비서가 이제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수위가 된 것일까요?
그렇죠. 완전한 수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 지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비서는 아버지가 청비서 아닙니까? 영원한 청비서죠.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을 제쳐놓고 다시 자기가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청비서로 이미 김정일을 그 임명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에 명칭을 달리하고 수위 자리를 만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일 사업총화보고에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항구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 의무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하나의 프로파간다죠. 완전한 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 바로 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다는 병진 노선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핵은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 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더니 또는 세계적인 핵 확산을 그 방지하는데 공헌하겠다느니 하는 것은 이건 헛된 말이죠. 전 그 일정의 그 외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북과 남은 통일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군사 회담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남북 군사 회담을 남북 당국 군사 당국 간 회담을 할 때 무엇을 북쪽이 우리에게 제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그 중단하려든가 또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든가 모든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원인은 주한 미군에게 있다. 따라서 미군 철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제안하면은 언제나 얘기했던 대로 불바다 운운하는 그런 위협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군사회담을 먼저 받을 까닭이 없고 군사회담을 개최된다고 해도 큰 성과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략과 관련해 그 5개년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또 경제 개발 활성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계획이 아니라 경제 그 발전 전략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것은 선행 부분이 이 문제가 되겠죠. 먼저 할 것과 뒤로 할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해보자는 얘기죠. 선행 부분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송 문제라든가 지하자원 개발 문제. 따라서 경공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리겠죠.
북한이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회 이후에는 핵실험을 할까요?
저는 그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영구히 가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은 핵 보유 국가라는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슨 수소폭탄은 그 완전하게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사일도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RBM, 중거리 미사일, ICBM보다 조금 작은, 흔히 얘기하는 무스탄급 미사일 발사 같은 데서 세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무수단 발사 세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핵 그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그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개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고위급 인사를 이번 그 당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악화된 그 북한 중국 관계가 오래 갈 거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건 중국의 경우 대단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75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금 아시아에서의 그 군사력 증강의 주 명분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되고 현대적 장비가 계속해서 배치될 텐데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따라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을 떼버릴 수 없고 대단히 애매한 가운데서 북쪽에 관한 그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압력, 제재 이것을 계속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등소평은 1970년대 후반 당대회를 통해 개방을 시작하고 또 소련의 후르슈초프도 1950년대 당대회를 통해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중국 공산당과 비교해서 당내 토론, 즉 당내 민주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1956년에 56년 2월에 있었던 제24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슈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격하운동과 평화공전 노선이 결정됐고 또 1983년에 중국에서는 또 11기 6준전에 제6차 당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의 그 과오를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문화혁명 때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선대들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세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세습입니다.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유훈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비판해야 되니까. 이것이 북쪽의 가장 그 어려운 점입니다. 저는 그 세습이 계속되는 한 북한에서 선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그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특히 그 당 그 대표들 참가한 3천여 명의 그 대표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난 5년간 전개한 숙청, 장성택을 비롯해서 군부 숙청에서 보여준 이 공포 정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공포 정치로 당분간 체제 안정을 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노동당 7차 당대회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늘 경기도 김포시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당 대회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30만 장을 대형 비닐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대한민국 발전상이 담긴 소책자, 막대 저장치인 USB 등을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쿠웨이트를 오가던 고려항공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과 쿠웨이트 시티를 왕복했던 북한 고려항공 JS-161과 162편이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와 운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Flight Radar 24에 따르면 쿠웨이트 시티행 고려항공 JS-161편과 평양으로 돌아오는 JS-162편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급유를 위해 경유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도 착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려항공이 공식 웹사이트에도 해당 항공편의 스케줄은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던 해당 항공편이 3월과 4월 두 달간 운항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려항공이 쿠웨이트 시티 노선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레이더 24 측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항공편이 2월 이전까지 수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항을 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오전 4시 44분 쿠웨이트 공항을 이륙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 매주 1회씩 쿠웨이트 시티로의 정기 노선을 편성했으며 이후 월 1회 노선으로 변경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두 달 연속 해당 노선을 띄우지 않은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자 보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이번 운항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고려항공이 화물을 검색해야 하는 제재의 규정 때문에 고려항공과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공항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12년 북한에서 체포된 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거대한 감옥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김동철 씨와 오토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I believe that we need to give the same attention to the two Americans still in custody in DPRK.
배 씨는 11일 워싱턴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 언론 등의 취재와 보도 등이 자신의 석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재 북한에 수감 중인 두 명의 미국인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김동철 씨에게 간첩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억류 미국인들의 이름과 형량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인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연민을 가짐으로써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억류 당시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등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살고 있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oor society function as a big giant cell in a way.
배 씨는 북한인들이 한국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0배 더 크다는 사실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등 바깥 세계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인들에게 연민을 갖게 됐고 전 세계가 억압적 정권 아래 고통받는 2,400만 명의 북한인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배 씨 석방 노력을 기울였던 찰스 랭글 하원의원과 릭 라슨 하원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배 씨는 행사에 앞서 랭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 1월 배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초대해 미국인 억류 문제가 주목을 받도록 도왔고 그해 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배씨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일본 언론에 방북 수기를 공개했습니다. 겐지 씨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5월 하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가 북한과 일본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9일 발매된 일본 잡지 주간현대 최신호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최근 만남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끝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나를 평양에 초대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지난 12일 밤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을 3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최악이다, 올 들어 핵과 미사일 실험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후지모토 씨는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후지모토는 정치가가 다 된 것 같구나. 그러나 너와 외교는 하지 않아 라고 밝혔다고 후지모토 씨는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이에 대해 일본인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일북 간 가교가 돼 발벗고 나서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자신이 5월 하순에 재방북하겠다고 김 제1위원장에게 약속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꼭 자신에게 친서를 맡겨주길 바란다고 수기에 밝혔습니다. 또 5월 하순에 재방북 시에는 자신이 일본 정부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고 싶으며 살아있는 납치 피해자들을 전부 전용기에 태워서 일본에 데려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식사 자리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중앙당 제복에 플레어 스커트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지모토 씨에게 여정은 당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고 후지모토 씨는 이에 김여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그러면서 올해 28살인 김여정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차남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 독신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 김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주애가 감기에 걸려서 아내와 딸이 격리 중이라고 김 제1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완쾌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최룡해 당비서도 참가해서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했다고 후지모토 씨는 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후지모토 씨에게 그가 보내는 편지는 전부 읽고 있다며 일본에서 고생하지 말고 평양에서 다시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후지모토 씨가 고려 호텔 지하에 라멘집을 열고 싶다고 하자 김 제1위원장은 새롭게 개발된 미래 과학자 거리를 구경할 것을 권하며 올해 새롭게 정비할 여명 거리에 일본 라멘집을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70살의 후지모토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의 어릴 적 놀이 친구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노르웨이 출신의 안데르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요른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고 노르웨이 공영방송인 NRK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올해 53살인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데르센 감독의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데르센 감독이 이미 2주일 동안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의 가족들에 따르면 북한은 독일 감독을 원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1993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한 안데르센 감독이 선택됐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면서 27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982년부터 노르웨이 프로축구에서 뛰다가 1985년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안데르센 감독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1989-1990년 시즌에 18골을 넣으면서 외국인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난 2000년 스위스 프로축구 FC 로카르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안데르센 감독은 독일과 그리스를 오가며 지도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3부 리그의 SV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감독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과거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도 헝가리 출신의 팔 체르나이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체르나이 감독이 이끈 북한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북한 축구 대표팀이 스벤 예란 에릭손 전 잉글랜드 감독을 영입하려 한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디언 신문이 하루 만에 에릭슨 감독이 북한 측 제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2009년 북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맡아 4강에 진출시켰던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려 했지만 히딩크 감독이 북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로부터 44년 만인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다시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고 최근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가량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이 4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4만여 명에게 195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은 올 1월 1,362톤에서 2월 1,260톤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3월 1,545톤으로 전달에 비해 23%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1,950톤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태가 한국 사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습기 속에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알면서도 10여 년간 판매를 해온 회사 옥시에 대한 국민 원성이 아주 대단한 상황인데요.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가 나서서 5년 만에 피해 입증을 위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살균제 판매량은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였습니다. 이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1,087만 명이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가 103명입니다. 지금 옥시 측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금 문맥을 막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던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옥시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제품 역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시가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 옥시 하면은 뭐 세탁 세제라든지 습기 제거제 상품의 어떤 대명사처럼 인식될 정도로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시 제품은 12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불매운동, 최근 그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과 또 살균제 원료를 판매했던 덴마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가 있는데 현지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동네 편의점, 온라인 상점까지 거의 모든 매장 진열대에서 지금 옥시 제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피해가 났을까요?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PHMG라는 성분입니다. 카페트 항균제로 개발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옥시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면서 이 성분에 대한 유해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원료로 썼다는 겁니다. 예, 관련 제품은 옥시 인지도만큼이나 한국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갔고요. 100여 명의 산모와 아기가 원인 모를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나고 나서야 이 한국 사회의 그 사태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점은 뭐 이미 판매가 10년이나 지난 2011년이었고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고 또 정부가 이 조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그동안 5년 동안은 거의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피해자 가족과 환경단체들이 그 사연을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면서 여론을 움직이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유통업체 제조사가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후폭풍 한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한국 정부의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 심판에 올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한글과 한자 병용을 주장하는 측과 한국 정부 측 변호인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티켓을 들고 역시 공방을 벌여갔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한글 문장은 줄줄 읽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반문맹자가 65%나 문구를 쓴 양측의 장외 공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법 심판대에 올려진 대상이 바로 한국의 한글 정책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사안입니다.
한글뿐 아니라 한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한글 전용 정책의 반대쪽 입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 또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한 국어 기본법 3조 등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은 한글이 산업화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행정의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했지만 이 한글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표현했는데 완전한 문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자도 엄연한 한국의 공용 문자다. 한국이 법으로 한글 사용을 국가 의무로 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한자 사용을 배제했지만 사실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도 한자를 혼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헌법이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한자를 고유 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근간인 이 최고 규범이 그러면 외국어로 쓰여진 것이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한국 정부 측의 변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모든 신문이 한글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 복잡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법률 용어를 담은 판결문도 한글로 작성되고 있고 또 한국의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을 시행해서 이 법률 용어와 법문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령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초등교사들 가운데 한자 교육을 반대하는 비율이 66%다. 한자 교육을 도입하면 선행학습들에 폐해가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자 교육을 하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한자 모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한글과 한자 혼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위헌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자로 한국말을 표기할 수 있고 또 한자를 오래 사용해 왔더라도 한자가 한국의 고유 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언어 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서 이 한국말을 발전시켜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공개 변론 내용을 참고해서 이 심판 대상인 한국의 국어기본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한국 부모와 자녀 세대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의 한 생명보험회사 은퇴연구소가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용 또 자금 지원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생각차를 담은 흥미로운 조사였는데요. 부모 세대의 67%, 결혼은 신랑 신부 두 사람보다는 집안 간의 혼사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의 결혼은 부모가 치러야 할 숙제로 보는 비중이 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출가시켰다,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부모의 어떤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 이번 조사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자녀를 출가시킨 50대 이상 부모, 또 25살 이상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의 그 한국의 결혼 문화를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 비용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살이 넘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쓰는 부모들의 비용 지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자녀들의 결혼을 시킨 이 부모가 드린 비용을 보니까요. 평균 10만 7천 달러였습니다. 네, 자녀 한 사람당 지원한 평균 결혼 자금은 아들과 딸이 달랐는데요. 아들은 9만 달러 정도, 딸은 4만 달러 정도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서울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각 당 후보로 공화당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두 후보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